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섬기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각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계심을 믿사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말씀 같이 좀 묵상하십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영장을 위해 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성경에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영장은 찬양대장이나 지휘자나 혹은 파트장 같은 그런 개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1절 2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다윗이 왕일 때, 왕이었을 때 쓴 시라고 보이죠. 왕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자, 다윗왕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체험하였고 그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구원이며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다. 오늘 그렇게 2절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백성들의 진심의 기도와 소원을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잘 살면서 또 잘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씌우셨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그 소원,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 자신에게 구원이 되고 그런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복으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선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셨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올라 금면류관을 썼고, 옛날 왕들은 왕의 영광과 권위의 표로 금으로 만든 왕관들을 들었었죠. 썼고 또 이방 나라들과의 여러 전쟁들에서도 다 승리하여서 적국들의 왕의 면류관들을 머리에 쓰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양식을, 싸움 대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은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수치와 고통 대신에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나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던 때들이나 압살롬의 반역의 때 등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들에 하나님께 생명의 보존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귀한 것이고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파 죽을 때, 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부르짖죠. 혹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때 하나님께 생명의 보존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영영한 장수, 오늘 표현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영영한 장수, 그것은 영생인데,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오래 우리가 살지만은 영원히 오래 살지는 않죠. 조금 살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은 몸이 쇠약해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이제 와라 하고 불러가시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언제 안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죠. 그것이 곧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서신을 썼는데 우리는 과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압니까? 예, 가장 귀한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경에 밝히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 그것은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귀한 선물이며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그것이 회개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에게 복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감히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5절 넘어가 보십시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또 원문에는 이는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심이니이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혹은 요동치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는 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과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그렇죠.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하였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을 주셨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죠.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 외롭고 힘든 긴 도피 생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세월이 10여 년은 된다고 보이는데, 도피 생활을 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신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땅 위에 33년 동안이 수고로운 고난의 그런 여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누추한 인간들 사회, 죄 많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시고 결함이 많은 인간 부모 밑에서 생활하시는 주님, 또 3년 동안 공생애 때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나중에는 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주님의 고난의 여정이,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지 않지만은, 고난의 그런 과정이지만은,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은 그것이 크고 영원한 복이며, 여기에 이는 크고 영원한 복이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과 재물과 세상 권세 같은 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 즉 영생과 부활과 천국은 그야말로 영원한 복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지극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나라일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가히 너무 슬퍼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생활을, 또 주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은 다시 또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긍휼로 붙드셔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좋은 말씀이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사람은 참 약해서 요동을 잘하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듯이 약해져 갖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긍휼로 붙들어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귀한 사실이고 그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세상에 그래도 고난이 어떤 때는 꽤 길지만은 그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 환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중도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아, 감사한 말씀이죠.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잘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이 없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고 육신도 때때로 약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 슬픈 문제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망치 않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누군지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우리말에 갑자기 네가 누구냐, 나는 다윗이고 그렇지만은 네 2인칭 네가 누구냐,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네 너를 네가라고 번역된 2인칭으로 번역된 이 말은 2인칭의 존칭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2인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당신이라는 말도 사실 잘 안 쓰죠. 정확히 말은 우리는 2인칭 존칭어는 3인칭으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당신이 혹은 네가 그렇게 말하지, 네가라는 말 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아버지께서 3인칭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보통 우리 언어 습관이죠. 여기에 네 혹은 너를 이런 표현은 전부 3인칭, 2인칭 존칭으로, 그러니까 주님, 주의 손이 삼인징처럼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발견하심이요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시리로다. 주께서 노하실 때에 저희로 불무겁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킹 제임스나 NIV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원수를 발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심판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의 원수이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 왕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던 블레셋, 암몬, 에돔 등의 이웃 나라들, 그들은 다 원수들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나 압살롬 등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개인의 원수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 황제들, 또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공산주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종교재판을 해서 무서운 고문과 학대와 그리고 살에 죽이는 그런 학살을 행했지. 천주교 비평책자에 자세히 다 우리가 좀 적어놨지. 또 일본 제국도 일본 나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박해했습니다.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참교회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경제평등, 경제 뭐 민주화가 그런 개념인지는 몰라도 경제평등, 사회주의적인 슬로건을 근사하게 걸어놓고 그건 되지도 않는 이상이지만은 그렇게 걸어놓고, 왜 되지도 않는 것이라면, 아니, 그 소련이랑 중국이 실험을 몇십 년 동안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독재사회입니다. 예?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것이 미국 탓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론 자체가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하면은 누가 일합니까?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또 사람의 그 이론은 그럴듯하지만은 그거는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사람이 그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그런 죄성들이 있는 한 이론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다 망하는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경제 발전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우리가 그래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복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그렇지만 진짜 선별 복지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복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복지가 아니고 나라 망치는, 집안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망친다. 얼마 되지 못해서. 나라도 그런 식으로 복지가 선별 복지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정말 돌아보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퍼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다 속입니다. 자기 재산은 다 아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다 재산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 돈 받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재산 깎아 먹기죠.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세금으로 됩니까 그것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그 이론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저 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꾸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돈을 벌면서 그래야 발전하고 그러면 이 직장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체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돌아보려고 애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교육정책도 다 틀려먹었습니다. 난 목사지만 저 산불정책인가 무슨 정책인가 다 때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서 자유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자유경쟁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장려하고 오히려 저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북한도 산불정책 같은 거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데요. 예? 그렇잖아요. 김일성 대학이나 아주 거의 천재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중 훈련해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말들이 제가 거칠어지는데 바보 같은 이 남한 사람들이 뒤늦게 좌파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전부 다 평준화 평준화해서 다 바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슨 엘리트 교육 시킨다면 그거 참 아주 못된 것처럼 그렇게나 하고 교사들도 열심히 성과 뭐 평가하는 거 그거 싫어하고 그게 아주 잘못된 그런 풍조가 공무원 사회나 교사 사회들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걱정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계도 망하고 공무원계도 다 망하고 나라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을 줄여서 쓸데없는 공무원들은 다 줄여. 그거 다 돈인데 다 지출인데 모든 거를 작은 공무원 가지고도 최대 효과를 내게 해야 되지.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경영하지. 기업이 만일 방만하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놓고 펑펑 월급이나 주면 기업 다 망합니다. 며칠 못 가서. 그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누가 자를 사람 없다고 그냥 수만 늘려가지고 막 지출하면 좋습니까? 그거 다 제사를 깎아먹기고 다 망하는 길인 걸 알아야죠. 자, 그런 얘기 좀 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원수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로 삼키시며 소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심히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비를 내려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삼키어 죽게 하셨죠. 모세는 신명기 32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서 지옥 깊은 곳까지 사른다 그렇게 변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더 귀한 지옥의 교리를 말한 부분이죠. 주님 자신께서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증거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섭습니다. 그것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또 교회에 참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삼키며 소멸하실 것이다. 10절 넘어가 보십시다.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것도 주께서 네가라는 인칭을 주께서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심이요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끊으시리로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 원하지만 참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의 복을 그들의 자녀들의 복을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4절 말씀이죠. 부모가 바로 살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의롭게 사는 자들, 선하게 사는 자들은 그 자손이 복된 것을 내가 평생 살면서 보아노라.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자녀들을 땅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들, 손자, 증손자대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자녀들이 망한 예들을 많이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게 하신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도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골 골짜기의 얘기죠. 또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 아합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징벌하셨는지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 70명이 그 자손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아들들과 손자들이 70명인데 70명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가르치던 선생들의 손에 의해서 다 목베임을 받아서 그 70명의 머리를 다 소쿠리에 담아서 그래서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오늘 본문 넘어가 봅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야 너도 주를이라고 번역합시다. 대저 저희는 주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주께서 저희로 돌아서게 함하심이여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당기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자, 대저라는 말은 이유를 말하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계획하고 해로운 방책을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해 죽게 하려 했던 그의 동료들처럼, 모르드게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하려 했던 악한 하만처럼, 다니엘 6장, 에스더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돌아설 것이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듯이, 또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은 시체가 되게 하셨듯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높이고 노래하고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기 끝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주께서 우리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21편의 교훈을 우리가 두 마디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성도를 도우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파여주시고 건져주시고 큰 구원. 이게 다윗이 받은 그 구원을 표현하기를 영영한 장수, 영생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또 큰 영광, 존귀, 위엄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지극한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윗의 체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돼서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세상 권세자들과 핍박자들이 우리 앞에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파하시고 패하시고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둘째로 그러므로 다윗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한다. 그 얘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고 또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에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다.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고 또 믿음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성도들을 도우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체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의 고백이 되고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지옥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을 주께서 파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뜻에 합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